오늘은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인 12절의 마지막 부분, 뒷부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인 12절 뒷부분 말씀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두 번째로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조금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요약해 주실 때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사야 53장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좀 새롭고 특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앞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런 설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찝어주실 때 그 두 번째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12절 뒷부분 말씀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마지막에 짚어주실 때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그렇게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시기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언급이 있는 곳을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이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12절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아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사실, 중요하지.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물론 그렇지. 하지만 정말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그 일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정말 그 정도로 위대한 역할을,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이지 그것을 더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만약 우리가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약 성경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정해 주셨어요. 두 가지 일을 꼭 하라고 지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일은 백성들의 죄를 희생 제물인 짐승에게 옮기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짐승을 가차 없이 죽여서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것 말고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인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야만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보여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할 때 이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 일까지 해야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재정적인 어떤 손실을 입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앉아가지고 은행 어카운트를 딱 열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입힌 것을, 죄값을 송금해줬어요. 송금해주고 아 형 난 죄값 다 치렀다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용서할까요? 값을 그렇게 보냈으면, 값을 지불했으면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이게 관계 속에서 죄가 지어진 거니까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내가 송금한 거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회개하고 관계 회복을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진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옮기고 그 짐승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는 일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값을 지불했으면 그 지불한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죄를 어떤 짐승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짐승을 가차 없이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우리 죄값을 저렇게 해서 다 갚았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일을 위대한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위대한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치른 죄값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줬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구나.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밖에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확신을 얻으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거기에 얹고 그것을 죽일 때도 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미 확신했지만 실제로 그 치러진 죄값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로 내 죄값을 지불을 받아주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확신을 거기에서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희생제물에 얹어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는 일에 비유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죄값을 치른 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실제로 확보하는 일로 설명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으신 일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지불된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과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인정받아서 거기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과 확신과 견고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죽여서 자기들이 죄값을 치르는 일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된 것을 확신하고 막 기뻐해야 되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최종적인 확신과 결정적인 안심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고 거기에서 더 큰 확신과 더 견고한 소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이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이 앞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중보기도로 그것을 클로징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일, 가장 최종적인 일, 가장 확정적인 일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중요해가 아니고 그건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부활도 중요하고 승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에 찝어주신 하늘에서의 중보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더 위대하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던지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최근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하실 거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가슴이 뭉클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좀 노래하고 싶어서 찬송가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예수님을 노래하는 곡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시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를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